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연례 연합 공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는 비질런드 에이스로 명명된 이번 훈련이 오늘 8일까지 닷새 동안 한반도 공역에서 양국 공군의 전시 연합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 제7공군,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공군기 등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합니다. 특히 미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가 각각 6대씩 참가합니다. 미국이 F-22 6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항공군은 유사시 북한군 항공기의 공중 침투를 차단하고 북한 상공의 침투에 이동식 발사 차량 등 핵미사일 표적을 정밀 타결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 대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하며 유관 각국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상호 자극을 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어제 이번 훈련이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틀어진 우리의 인내성과 자제력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이 후티 반군에 살해당했다고 중동지역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예멘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살레 전 대통령이 죽었다고 주장하고 조만간 살레 전 대통령이 숨진 모습을 방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대원들은 또 예멘 수도 사나 중심부에 있는 살레의 자택을 폭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살레 전 대통령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레 전 대통령 측은 로이터통신에 그가 살아있다고 밝혔지만 익명을 요구한 예멘 정부의 고위 인사는 AP통신에 살레 전 대통령이 살해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 파키스탄, 쿠웨이트 등 4개국을 순방 중인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파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슬라마바드 도착에 앞서 기자들에게 파키스탄 지도자들과 만나 대테러 전투와 관련해 미국과의 공통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테러 분자들의 거점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도록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샤히드 하칸 아빠시 파키스탄 총리와 카마르 자비드 비즈와 육군 참모총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파키스탄 정부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테러 단체들을 보다 공격적으로 단속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내일 쿠웨이트를 방문해 중동과 서아프리카, 남아시아 내 미국의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반군 지역에 수차례 공습이 가해져 적어도 2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와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어제 약 24시간 동안 시리아와 러시아 전투기로 추정되는 항공기들이 동 구타 지역 내 여러 도시에 약 30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모리아 마을과 아빈 마을에서 각각 17명과 4명이 숨지고 미스라바와 하라스타 지역에서도 6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일 동안 계속된 공습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간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200명에 달합니다. 다마스쿠스 인근의 동구타 지역은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 도시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막바지 협상을 위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브렉시트를 위한 합의금 등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영국인들의 EU 시민권과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도 논의됩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번 회동에 앞서 주말 내내 회의를 진행했다며 메이 총리는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3인 의장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측은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한 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몽골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갱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가끔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1에서 2.5m 사이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러시아를 통해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는 핵 프로그램을 뒤로 돌릴 준비를 하고 대화에 나오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거듭 미국 탓으로 돌리는 러시아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에서 중지시키는 것으론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It is not enough for the DPRK to stop its program where it is today.
캐티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비탈리 파쉰 러시아 하원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대화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전혀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see any signs that North Korea is willing or interested in engaging in credible talks on denuclearization at this stage.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하원 의원 대표단이 전한 북한의 대화 복귀 조건을 단호히 거부한 겁니다. 앞서 러시아 하원 의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북했던 비탈리 파쉰 하원 의원은 1일 인터파크스 통신에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일관된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be prepared to come to the table, ready to chart a course to cease and roll back its nuclear weapons program.
러시아 대표단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하에서 북한이 100년은 더 살 수 있다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말도 소개하며 제재가 북한을 겁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처럼 연일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1일 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피해 굶주린 장광설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대북 압박 캠페인에 대한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를 상기시켰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DPRK laborers remaining outside the North Korea are in either China or Russia.
북한 이외 나라 가운데 북한 노동자의 압도적 대다수가 남아 있는 곳은 중국 혹은 러시아라는 지적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이 금지됐으며 쿠웨이트, 카타르, 몰타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만 상당한 숫자의 북한 노동자를 여전히 국내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근 도발들을 규탄하는 데 거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물론 주요 20개국이 일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규탄했다는 겁니다. 또 유럽연합, 호주, 한국, 일본, 라트비아 등 일부 국가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도 충분치 않다고 인식해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과 거래를 금지할 것을 공식 통지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Pakistan issued an official government notice prohibiting its companies from engaging with U.S. sanctioned entities.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28일 촉구한 대북 해상 보안 강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BOA의 질문에 미국은 이미 포괄적인 성격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옵션을 계속 찾고 있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 정권의 자금 조성과 재원 확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다자적 독자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한을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The greatest immediat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world is the threat posed by the rogue regime.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가장 시급한 위협은 북한의 불량 정권의 위협과 장거리 핵 보유 능력을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노력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핵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이나 실패 여부보다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이 실패로부터 배우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특히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increasing every day, which means that we're in a race, really. We're in a race to be able to.
이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결승 지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군사적인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ways to address this problem short of armed conflict. But it is a race.
북한에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넘어 북한 당국의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독자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etting the sanctions that we need 100% cut off, I think would be appropriate at this point. The president believes that.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하는 것은 러시아의 반대로 불가능할지 몰라도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충분히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연료 없이는 미사일도 못 쏘지 않겠느냐며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전면적인 대북 원유 수출 중단이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제재의 완전하고 강력한 이행 없이 행동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인 옵션과 관련해 맥메스터 보좌관은 위험이 없는 군사적 행동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들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레이스 경주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네.
자, 미국의 움직임이 이렇게 빨라진 건 최근 북한이 세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따른 것이겠죠?
예,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심각한 경보음을 발령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성능을 과시하면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시간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건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핵 문제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다뤄왔는데 이렇게 최근 대응 움직임이 빨라진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펼쳐온 대북 압박의 강도와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협상을 통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런 점을 들어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의 핵심 수단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경제적 또 외교적 압박이겠죠?
예. 미국은 대북 압박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외교와 교역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나라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예.
북한 노동자를 출국 조치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압박이 북한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대북 압박의 핵심은 역시 원유 공급 차단일 텐데요.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을 보면 중국을 설득하는 논리가 좀 달라진 것 같군요.
예, 맥마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의 자체 핵무장을 가져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사안을 거론해서 추가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도 언급하면서
예.
중국의 대북 압박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중국의 안보이익에도 뭐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미 의회 일각에서는 대북 선제 타격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북 선제 타격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서 수그러든 듯 했었는데요.
예.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얘기했듯이 대북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뭐 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역시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전문가들을 견해를 종합한 결과라며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이후에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고
예.
이에 따라 지금은 외부로부터의 극도의 제재에도 견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 핵심부는 일반 주민들의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또 이제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요구에 응할지 이 부분도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죠.
예,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두 나라 간 조율을 통해서 가령 공급량을 줄이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다 해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건 별개의 일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포 이것이 결국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북 양측이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양측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고조되는 위기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최근 화성 15형 발사 이후 대북 압박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오늘 살펴봤습니다. 뉴스에서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경고했습니다. 이 북한의 미국 타격 능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가까워져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3일 CBS 방송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결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적 충돌이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북한의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선제 공격을 옵션으로 거론한 이유로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미본토 타격 능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의 모든 지하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두 기술의 결합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을 의미한다며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중국이 이와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은 매우 심각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근무제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고려할 때 한국의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해 미군을 보내는 건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더 이상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 보내지 않도록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제 미군 가족들을 한국에서 옮겨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몽골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갱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자가 만료되는 북한 노동자 1200여 명은 올 말까지 몽골을 떠나야 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비자를 갱신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몽골 노동부는 3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 건설 현장과 섬유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1200여 명이 올 연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 대북 제재 위원회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파견된 노동자의 허가증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10만여 명에 달하며 매년 5억 달러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몽골 외무부 관계자는 민영 기업들은 유엔 결의안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없다면서 몽골은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몽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지난 2013년 2,123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11월 말 기준으로 1,19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쉬는 북한 노동자들은 $3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받는 월급의 70~90%를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지난달로 2년이 지났습니다. 억류 기간이 역대 미국인 최장 기록을 넘어섰지만 여태껏 영사 접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들은 누군지 또 이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김영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3명으로 모두 한국계입니다. 가장 오래 억류 중인 사람은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붙잡힌 김동철 씨. 735일 동안 억류됐던 케네스 배 씨보다 더 오래 북한에 수감돼 있는 겁니다. 침례교 목사인 김 씨는 2001년부터 중국 연길과 북한 나선을 오가며 대북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나선 경제무역지대에서 군사자료가 든 이동식 저장장치를 건네받았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2016년 4월 간첩행위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재미교포 김동철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5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된 소식을 록화시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동철입니다.
2017년 4월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로 일하던 김상덕 씨가 체포됐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에서 한 달 동안 초빙 교수로 회계학을 가르쳤던 김 씨는 출국길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붙들렸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매체는 미국 국민 김상덕이 체류기간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 행위를 해 체포했다며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적대 행위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5월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김학송 씨가 체포됐습니다. 역시 반국가 적대 혐의로 체포된 김 씨는 2014년부터 평양과기대에서 학생들과 농장 일을 했고 현지에 비료 공장 설립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기차를 타고 중국인 아내가 사는 단둥으로 가려다 평양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차에 올랐다고 소식을 올랐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네. 단둥역에서 마중을 나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기다려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들 3명의 신병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지난 6월입니다. 당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송환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국무부 조셉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들을 만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원비어 씨의 석방을 발표하면서 3명의 미국인 억류자 문제를 놓고 북한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our discussions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regarding the release of the three other American citizens that have been detained.
당시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 억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이른바 뉴욕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은 8월 1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의 미북 관계 분위기에서는 미국인 억류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 측과 억류 미국인과의 접촉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국무부는 VOA의 지난해 3월 오토 원비어를 방문한 것이 마지막 영사 접견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은 단 한 번도 영사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들의 신원과 구금 현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억류된 자국민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사생활 보호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인을 억류한 뒤 미국 측 고위 인사를 불러들여 함께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계속된 핵, 미사일 도발 등으로 양국 간 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미국인 3명에 대한 억류 사태도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니세프가 북한 지역 사회와 각 가정에 어린이 보건 상태 개선 방안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의 북한 의료진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가 북한 어린이 보건 상태 개선을 위해 원격 화상을 통해 북한 의료진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8월 북한에서 산모와 신생아, 어린이 보건을 지원하는 통합신생아 어린이 질병관리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neonatal and childhood illnesses program. And what it is,
이 사업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개발한 어린이 보건 개선 방안을 평양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요원들에게까지 교육해 어린이 질병과 장애,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는 국제의료요원들을 북한에 파견해 북한 주요 대학과 병원 내 의료 관계자들에게 의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제공한 필수 의약품 진단 세트를 이용해 설사와 폐렴 등 질병을 효과적으로 진단 치료하는 법을 교육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유니세프 국제의료요원들에게 교육을 받은 북한 의료진은 국제의료요원들의 지도하에 지역병원 관계자들을 교육합니다. 지역병원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교육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평양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지방의료진들을 교육하기 위해 인트라넷을 이용한 원격 화상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eople that we've trained, the experts, national experts, to train the provincial level doctors.
각 지역 의료 요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병원 인트라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평양 의료진과 소통하며 교육을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드 보노 대변인은 교육이 한두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 의료 요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화상 교육과 직접 교육 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드 보노 대변인은 여전히 북한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은 발육부진 등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4%는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서 이 같은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ally important in DPR Korea because as you know, malnutrition is at
신생아 어린이 질병 통합 관리 사업은 의료진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치료약과 플럼피너트 등 영양식도 제공해 보다 효율적이고 복합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니세프는 이 사업의 예산 64만 달러를 세계 백신 면역 연합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를 추방하거나 외교 관계를 격하하는 중남미, 또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제사회 강력한 반대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관계를 끊거나 등을 돌리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정치적 외교적 후원자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7일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평양에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숭 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주석이 보낸 특사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커다란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그 유엔 동시가의 문제를 중국에서 김일성한테 통지할 때 또 남한 한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양상건 그때 부주석이 갔을 때 이럴 때도 화는 났지만 김일성이가 만났거든. 화가 나도 만나는 건 만나야죠. 이번에 만나지 않았다는 게 대단히 큰 결례를 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2011년 집권 이래 6년간 중국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유일한 북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중남미에서는 북한 대사가 잇따라 추방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핵실험을 이유로 지난 9월 7일 자국에 주재하는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했습니다. 그러자 김형일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추방 조치는 부당하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김형일 대사입니다.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이라는 명명하에 자주적 국가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증명정권 대사를 환영할 수 없는 인물로 선포하는 무지한 조치를 취하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루 정부도 지난 9월 김학철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싱가포르 세관은 11월 7일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무역 상품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달 23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상의 압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shared with President Trump what Singapore has done to pressure and to isolate the DPRK.
말레이시아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것을 계기로 자국 주재 강철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필리핀도 지난 9월 8일 안보리의 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호적이었던 미얀마도 지난 6월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김철남 이등서기관을 사실상 추방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도 북한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에 김중정 대표와 최성일 부대표를 추방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중국과 아시아 각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고립이라는 건 사실은 뭐 경제 관계가 북중 경제 관계가 제일 크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죠. 이미 제재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때 외교적 텃밭이었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날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현직 대사로는 최초로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박춘일 대사를 사실상 추방 조치했습니다. 또 쿠웨이트도 자국 주재 서창식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한편 북한인 노동자 수천 명을 단계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북한과 외교 경제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단은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 우간다와 앙골라는 북한의 군사훈련 교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단절했습니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거나 축소하는 것은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과 함께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이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중단하거나 격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countries to suspend or downgrade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평양의 외교적 고립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 정부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습니다. 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엔스 스톨렌베르크 사무총장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깊어지자 북한은 전통 우방인 쿠바에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최근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방문해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쿠바와 북한은 이 자리에서 상호 결속을 다지는 한편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고립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수교한 나라는 160개국이지만 현재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등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이번 주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인할 걸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중동 각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1대1로 국제경제협력 구상이 파키스탄과 미얀마의 사업 참가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인할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수요일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거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랍권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어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총력 외교전을 펼쳤고요.
예.
요르단과 이집트, 터키 등도 미국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또 중동 일대 22개 나라 모임인 아랍연맹도 성명을 통해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극단주의에 불을 붙이고 폭력 사태를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아랍계는 대부분 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파장이 일고 있는 걸까요?
네, 지난 1948년에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던 곳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한 뒤에 양측의 갈등이 지금까지 중동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 건국 2년 뒤인 1950년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1967년 요르단 서안과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 동쪽까지 점령한 뒤에 예루살렘 전체가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이 세울 독립국가의 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과 연결되는 예민한
그렇군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측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했지만 팔레스타인도 이 예루살렘 일부를 자신의 수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현재 이 지역의 유일한 합법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 현지 대사관도 예루살렘이 아닌 텔아비브에 두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면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역대 정부는요 한 번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대사관도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에 있는데요. 이 미 의회가 지난 1995년 이스라엘 정부 입장을 존중해서 예루살렘 대사관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이 외교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이전 결정을 6개월 동안 보류할 수 있다는 유예 조항을 이용해서 논란을 피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월에 6개월 이전 보류 문서에 서명했는데요.
예.
오늘로 그 6개월 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까지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초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
대사관은 이전하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담화를 이번 주 발표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택할 걸로 뉴욕타임즈 등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대 미국 정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적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지난해 트럼프 당시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대사관을 유대인들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스라엘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일대일로 경제협력 구상,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과 미얀마, 네팔 등이 잇따라서 일대일로 주요 사업 참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지난 몇 주 사이에요 중국 기업이 관장하는 수력발전댐 협력 건설을 포기했는데요.
예.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일대일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나라라는 점에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대외 정책인 일대일로 성과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전망됩니다.
파키스탄이 댐 건설 협력을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 댐 건설에 들어가는 중국의 자금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라는 점을 사업 참가 포기 이유로 들었는데요.
예.
이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게 댐 건설 후 소유권을 중국이 갖고 운영 보수 비용은 현지와 분담하는 내용 등인데요. 당초 중국이 일대일로 참가를 위해서 홍보해왔던 현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의 없는 걸로 파키스탄 정부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홍보해왔던 내용과 사업 실상이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과 파키스탄 양측은 일대일로 세부 사업인 경제 회랑을 통해서 인더스강의 디아메르 바샤 댐을 짓기로 했는데요.
예.
높이가 한 270m, 시설 용량이 4,500mW로 완공되면 이 파키스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예.
중국은 이 댐 건설 비용을 조달하는 대신에 소유권을 갖고 건설 인력도 중국의 이 산샤댐 건설 경험이 있는 중국인 한 17,000명으로 충원할 계획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댐 건설의 이득을 사실상 중국이 모두 가져가는 건데요.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과 협력을 중단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일본 정부가요, 일대일로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국 기업들의 일대일로 참가를 돕는 지침을 조만간 주요 경제단체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FBI에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FBI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글을 해고했고 플린을 해고한 뒤에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에게 플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자, 먼저 플린 전 백악관 보좌관이 FBI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권 인수 기간에 플린 전 보좌관이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대러시아 경제 제재 관련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예.
이 플린 전 보좌관이 FBI에 이 사실과 관련해서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받던 플린 전 보좌관이 지난 1일 법정에 나와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원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사실과 달리 러시아 대사관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 드러나서 해고가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일 트위터에 플린 보좌관을 해고할 때 그가 FBI에 거짓말한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표현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앞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대통령이 자신에게 플랜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증언한 바 있는데
예.
이 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글에서도 뭐 코미 전 국장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플린의 잘못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를 겨냥한 조사를 중단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종의 사법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만일 이런 혐의가 확증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지난 주말에 트위터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민주당 중진인 다이앤 파인스테인 상원의원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더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3일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존 다우드 변호사가 해명했는데요. 이 다우드 변호사는 논란이 된 대통령의 트위터 글 초안을 자신이 잡았는데 이때 문장이 잘못됐다면서 잘못된 초안이 그대로 트위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다우드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것은 플린 전 보좌관이 FBI에 증언한 것이 펜스 부통령에게 해명한 것과 같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플린 전 보좌관이 FBI에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FBI 국장도 전격 해고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했는데요. 하지만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코미 국장을 해고했다는 말이 무성했습니다.
예.
결국 코미 국장 해고가 사단이 돼서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트위터에 FBI가 코미 국장 탓에 완전하게 명성에 금이 갔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플린 전 국가안전보좌관은 이 러시아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면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러시아가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예, 현재 특검이 이것과 관련돼서 기소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모두 4명인데요. 폴 매너포트 선대위원장, 또 매너포트 씨의 측근인 릭 게이츠 씨, 또 트럼프 진영의 외교자문단에서 활약했던 조지 파파도플러스 씨, 그리고 1일 유죄를 인정한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예.
이 가운데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파파도플러스 씨와 플린 전 보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희안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0도입니다. 신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용현에는 오후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1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1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10도입니다. 청주엔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운기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영하 1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가끔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1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연례 연합 공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는 비질런드 에이스로 명명된 이번 훈련이 오늘 8일까지 닷새 동안 한반도 공역에서 양국 공군의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 제7공군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 공군기 등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합니다. 특히 미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가 각각 6대씩 참가합니다. 미국이 F-22 6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항공군은 유사시 북한군 항공기의 공중 침투를 차단하고 북한 상공에 침투해 이동식 발사 차량 등 핵 미사일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 대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하며 유관 각국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상호 자극을 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어제 이번 훈련이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틀어진 우리의 인내성과 자제력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이 후티 반군에 살해당했다고 중동지역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예멘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살레 전 대통령이 죽었다고 주장하고 조만간 살레 전 대통령이 숨진 모습을 방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대원들은 예멘 수도 사나 중심부에 있는 살레의 자택을 폭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살레 전 대통령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레 전 대통령 측은 로이터 통신에 그가 살아있다고 밝혔지만 익명을 요구한 예멘 정부의 고위 인사는 AP통신에 살레 전 대통령이 살해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 파키스탄, 쿠웨이트 등 4개국을 순방 중인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파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슬라마바드 도착에 앞서 기자들에게 파키스탄 지도자들과 만나 대테러 전투와 관련해 미국과의 공통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테러 분자들의 거점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도록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샤이드 하칸 아빠시 파키스탄 총리와 카마르 자비드 바즈와 육군 참모총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파키스탄 정부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테러 단체들을 보다 공격적으로 단속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내일 쿠웨이트를 방문해 중동과 서아프리카, 남아시아 내 미국의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반군 지역에 수차례 공습이 가해져 적어도 2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와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어제 약 24시간 동안 시리아와 러시아 전투기로 추정되는 항공기들이 동구타 지역 내 여러 도시에 약 30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모리아 마을과 아빈 마을에서 각각 17명과 4명이 숨지고 미스라바와 하라스타 지역에서도 6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일 동안 계속된 공습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간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200명에 달합니다. 다마스쿠스 인근의 동구타 지역은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 도시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막바지 협상을 위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장클로드 융커 EU 진행위원장과 만나 브렉시트를 위한 합의금 등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영국인들의 EU 시민권과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도 논의됩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번 회동에 앞서 주말 내내 회의를 진행했다며 메이 총리는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3인 의장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측은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등에 대한 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곧 일부 해외 언론 매체들을 외국 대행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